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귀한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사탄의 틈이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쌩 그랬는데, 아유, 너무 아침, 저녁으로 춥다, 그지? 드디어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안양천에 이제 지금 이틀 연달아 갔는데, 작심 3일이라서 내일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지금, 저녁에도 춥고, 새벽에도 춥고, 그지?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 그죠? 우리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전사님 계시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우리 이제 피니스 애들 봐도 금방 크지 않습니까? 금방 클 것 같고 참 오늘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오늘 또한 어떠한 때를 지지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를 위하여 하지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보기를 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1, 2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처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삼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3절부터 보시면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그 전 개역 성경만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굉장히 정말 이걸 이제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베드로 전서 전후서를 이렇게 적고 보내고 나서 1, 2년 후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죽음을 맞닥뜨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흩어지는 나그네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절 한절씩 자세히 보시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긍휼이 나오네요. 긍휼. 이 경유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구속의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 요구를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이제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 우리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 거듭나게 하사 되죠. 여기 중생이죠.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되어 있는데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구절이 같은 맥락에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까지 하시는데요. 여기 긍휼대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 사역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다른 종교와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어떤 거듭남에 대한 보증, 확증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리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소망. 그 산소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국, 그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과 함께할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산소망이 굉장히 확실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 당시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소망, 재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천국에 대한, 어떤 재림에 대한 이 사모함들이 없으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역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거듭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의 부분들이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뭘 있게 하신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게 이제 기옥이는 기업이라고 나오는데 상속받을 유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 유업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것이 들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유업들 재산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기업하면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방 민족을 침략하고 그 땅을 확보했지만 결국은 그 땅에서 황폐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각종 더러운 것들로 해서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이 유업들 자체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그 우리한테 주시는 진정한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을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또 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천국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확신에 대한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니, 하늘에 간직했다는 게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천국은 반대로 이렇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는 그 영광스럽고 그 영원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기업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상속자인 우리는 그 상속이 가능한 그 유업,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유업이 아니고 하늘에 대한 분명한 유업을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땅에 자꾸 매여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꾸 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 말씀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또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 중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랄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정말 양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어린애들이 그 나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는데 그 어린애들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먹을 것을 자꾸 찾잖아요. 이번에 우리 저기 청평에 처제네 집에 갔는데 쌍둥이 여아 둘이가 있어요. 이제 두 살입니다. 두 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우리 집사람이나 제 딸이 가면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가니까 막 빵긋빵긋 웃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게 그 애들이 새벽 6시가 딱 되면 일어난대요. 둘이가. 그래서 둘이가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앞에 줄을 선대요. 밥 달라고. 그게 얼마나 웃기냐.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어가지고. 두 살밖에 안 된 그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서 먹을 거 달라고 냉장고에 줄을 선다는 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 배가 고파서 6시에 일어나서 줄을 선다. 두 살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장성한 분량 이르기 전까지는 어린애잖아요. 어린인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특히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세복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은 지 2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두 살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나이가 작은 영적인 나이가 작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먹을 거라는 거죠. 그 먹을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또 목사님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목사님의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배가 불러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육신의 두 살짜리 아이가 먹을 걸 찾는 것처럼 영적인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는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읽는 독서법이라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독서법이 뭐냐면 열 권을 읽게 하는데 그 전문적인 열 권의 책을 읽는데 열 권의 책이든 다섯 권의 책이든 그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 책을 읽는데 다 읽지 않아도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되는 그 구절대로 그 문장대로 살아보라는 거지. 그게 하버드 대학생과 그것을 비교하기를 일본의 독서법과 다른 점이에요. 일본의 독서법은 열 권이면 열 권을 다 읽고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다 읽지 않더라도 한두 구절만 읽더라도 그 구절이 감동이 되면 그렇게 살아보는 게 하버드 대학생들의 독서법이라더라. 그럼 하버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중요하고 다 읽어야 되지만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그 구절들을 한번 살아보는 거, 사는 거,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든 작게 읽든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만고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그런 삶의 어떤 진리로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겠죠. 5절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말세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말세는 뭐 그야말로 이제 말세죠. 말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간절히 재림을 소망하는 이 시기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이라는 것은 원뜻이 예약이랍니다. 예약. 그 예약이라는 것은 뭐 비행기나 호텔 같은 경우는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근데 여기 나오는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 예약됐는데 우리의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 이 우리가 말세 때 취소되지 않는 이 확실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자체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또다시 이제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근거가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뒤에 보시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 믿음도 이야기하시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재림이나 천국이나 구원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달라고 또 성경에 또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6절 볼까요?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지만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과 근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시험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의 10장에 나오듯이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공부에 대한 많은 시험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과 근심들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들도 있고 참 종류가 많지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시험이나 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7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약간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뭐가요? 위에 보니까 시험과 근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황금도.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하고 황금하고 비교한 것이죠.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으로 비유한 게 황금은 원래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광에서 이 금을 채굴하면 용광로로 들어가고 순금으로 이제 이렇게 빼내는데 빼낼 때 7번 제례를 한다죠. 7번.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도가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도가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련이겠죠, 시련. 그러니까 어찌 아무 광물질인 이 그 광석에서 나오는 이 금도 이렇게 불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순수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황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 살 때 시련이나 시험이 없으면 진정한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가족적인 배경이 있어서 믿음이 굳건하거나 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연단, 시련, 시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게 성장하고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그 구원이 이르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4대 독자로서 예수님이 있는 바람에 많은 나름 어떤 핍박을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 겪는 그런 겪었던 그런 삶들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겪는 그것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볼 때 오히려 그분들이 뭐 그 형제 자매들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그런 고난을 받는데 왜 나는 그런 고난을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도 하겠지만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하고 하더라도 뭐 술, 담배 다 하면서 자기 즐기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죠. 그런 걸 보면 나름 저도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험 가득한 교회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게는 나름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님들 중에 그 뭐 편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 한 사람도 없을걸요.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면 곧 못 버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그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은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본다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예를 쓸 때 그 예를 쓰는 그 과정 중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시험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또 우리 성도님들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 또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갈 때, 이렇게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송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거든, 명령.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휘죽휘죽 있는 거는 광인이죠, 광인. 그거는 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진정하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기뻐한다, 영이 기뻐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12장까지는 12절까지 준비했지만 7절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 나그네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또 여러가지 학업과 또 직장과 여러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뿐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성도님들 개개인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소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당세복을 섬기는 주의 동역자들 위해와 13개의 복음 가득한 교회 위해와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